땅에 막힌 예배들이다. 기둥이 없는 예배들이 너무 좋아요. 천장이 아주 높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40대 남성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 권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교회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의 문자를 받은 어머니는 세 개의 이유를 들며 교회에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너는 믿음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교회를 가라. 둘째,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아버지니 교회를 가라. 셋째, 네가 목사이니 설교를 기다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가라. 재미있는 유머인데 목사조차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정말 교회 다니고 싶지 않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차는 찬데 엔진은 있고 겉모습도 좋은데 차 기름이 없는, 연료가 없는 차와 똑같습니다. 그럼 기름이 다 떨어진 차가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을 떠나시기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을 하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긴 시간을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열한 제자가 있는, 도마가 있는 그곳에 부활한 직후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또 성령 얘기하셨어요. 또 부활하셔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부활한 직후, 성천하기 직전에 거듭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설교가인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 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했다면 책에 적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성령의 도움 없이 하루를 출발한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기보다 패배와 우울과 무능과 혼란과 허무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고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하여 종교인에서 성령 충만한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는 사울왕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족 지파입니다. 그는 재벌 2세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금수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으로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고 그것을 또 자기 아들에게도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것입니다. 그는 공부를 마치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사회의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의 높은 학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리새인까지 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탄탄대로의 성공신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이 넘쳤고 의욕이 넘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랑 넘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헛된 종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이 사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말을. 그 말을 듣자마자 상류사회 1%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이 사울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조금 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주동자였습니다. 이게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말은 살기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면 살기를 느껴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 분노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을 끌어내며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채찍으로 그들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냉혈동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한다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른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매일 성경을 연구한다 하지만 삶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이 자기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교만과 냉대와 독선과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의 영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는 밝은 대낮에도 어둠을 뒤집어 쓰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240km 떨어진 현재 시리아 수도인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에게 아무도 그들을 잡아오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그들을 잡아오겠다고 말을 하며 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왜요? 종교계에 조금 더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가 종교계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더 성공하기 위하여 보통 사람이 걸어서 간다면 7, 8일 좁게 걸리는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만 명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회당이 30개 내지 40개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가고 있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체험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도행전에만 9장, 22장, 26장 똑같은 사건을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거대한 빛이 나타났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조금 전만 해도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가던 그가 이제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걸어갈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거대한 빛을 보자마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니시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나는 네가 겉으로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좋겠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가 생각한 이 거대한 빛, 이 하나님과 예수가 이꼴이 될 때 그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나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광신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진짜 나쁜 이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는 철저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다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토해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사울은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됐고요. 그래서 좀 더 높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하여 지금 사람 죽이는 데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거대한 빛 앞에 자기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빛 앞에 자기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욕심을 보았습니다. 한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만나라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하는 자예요 라고 항변을 하자 예수님은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내가 택한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을 접고 곧바로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사울과 아나니아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근데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이 사울을 보고 형제 사울, 형제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9장 1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간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거,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이 사명을 주기 위하여 갔어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아나니아를 만난 이 두 가지 사건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80도 유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종교인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전에는 이 성경을 이론으로만 알았어요. 그는 지성이 앞선 자였어요.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걸 좋아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경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외웠지만 그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사울이 성령 충만하자 차디찬 종교인에서 열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토록 성령을 강조하시고 이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이 차디찬 종교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종교인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분이 굉장히 많죠. 성경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의 지식이 많이 차니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는 뜨거운 기도나 열정적인 전도나 사랑이 넘치거나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경 지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우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사울은 눈이 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하자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울은 과거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세상 성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 신화에 잡힌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였죠. 그것은 이론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계신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성공 신화를 부숴버리는 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사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존 오토버그 목사님께서 2,000명 목사님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미국의 백인 교회에서 가장 큰, 지금은 두 번째 정도죠. 그 윌로 크릭 빈 라이벨 목사님 교회의 설교 목사예요. 이분이 자기 교회를 탐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설문지를 줬어요. 당신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게 뭔가? 학력, 돈, 성공, 가족, 선배, 총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고난 이렇게 설문지를 줬는데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고난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90%가 넘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향한 사탄의 작정은 아, 교회는 나가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가지지 말라. 현대인들의 마음에 온갖 잡동사니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작전은 스트라이크 했어요. 현대인들이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새롭고 재밌고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지 않도록 온갖 것으로 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성공, 이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배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알죠? 모릅니까? 아이스크림 다 아시죠? 이 아이스크림을 만든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전 세계의 매장이 한 4,500개 정도 됩니다. 그가 죽고 아들 존 라빈슨에게 이 수십억 달러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행동이 미국에 아주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아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업인 배스킨 라빈슨 이 재산을 1원도 물려받지 않고 다 사회에 환원해버리고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한마디 말을 하라고 하자 그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이스크림 먹지 마세요. 자기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장님인데 그 유산 물려받고 하나도 안 받으면서 한 말이 아이스크림 먹지 마세요. 그 다음 말, 한 개의 아이스크림이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지만 매일 먹는 아이스크림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와 삼촌이 이 아이스크림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거 매일 테스트하다가 아버지가 100kg이 되어서 죽었어요. 자기 삼촌도 같이 죽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삼촌의 죽음이 이 아이스크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주식인 밥을 먹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의 세 아이들은 밥을 잘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거든요. 목사님 아들은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사울은 시각장애인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는 이 세상의 형통함이 전부였어요. 성공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의가 근래 조각과 같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학벌과 지식이 다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되자 가문의 전통과 배움과 지식과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큰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질병은 영적 미지근함이라는 난치병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혜택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950년 아르헨티나에 대부흥이 일어나지요. 그 아르헨티나 대부흥의 주인공이 밀러 박사입니다. 그는 나이 40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사역을 하던 아르헨티나 성경학교 학생 50명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들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수업도 중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49일간 하루도 빼지 않고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밀러 박사에 의하면 그 당시 아르헨티나는 영적 불모지였습니다. 전국에 예수를 믿는 자가 60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한 학생은 콘크리트 벽돌 담에 머리를 대고 울었는데 4시간이 지나 눈물이 바닥에 흘러 흥건하였고 6시간이 지나자 눈물이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50명의 학생이 매일 날마다 울며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넘어 이 조국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한 지 50일째 되던 날 밀러 박사에게 내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만 울어라. 너희들의 기도가 아르헨티나의 군주를 이겼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18개월 후에는 18만 석 규모의 축구 경기장에서 전도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영적 부흥의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아르헨티나의 영적 부흥의 불은 남미 전체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런 일은 아르헨티나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이 기도회가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존스턴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영국, 웨일즈와 인도 등 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소개한 이후 한국에서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물었을 때 길순주 장로님이 손을 들고 일어나 부흥사역에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를 해왔던 길순주 장로님은 존스턴 목사님의 집회를 마치자마자 장대현 교인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7년 1월 6일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천여 명이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교인들이 서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 이 평양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기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은 그저 한낱 교양책에 불과하고 한낱 소설에 불과할 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거대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에 사울은 꼬꾸라지지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자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너는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라 그런 말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회방자요, 포행자요, 죄수요, 죄인 중에 괴수라 고까지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꽤 괜찮은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무시하는 자다 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로만 주인이지 매일 그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제가 어느 집사님 부부가 식사를 초대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저를 초대해놓고 이 부부가 약간 뭐 밥 때문에 이 반찬 때문에 티극태극 다투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막 큰 소리로 싸워요. 제가 그 같이 앉아있는데 얼마나 민망하든지 사실 솔직히 막 튀어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저를 위해 뭐 음식을 준비했다 해서 억지로 제가 꾸역꾸역 먹고 나왔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의식도 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죄가 뭔 줄 아시죠?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제일 큰 죄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작년 1년 내내 했던 설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4장 9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왜 우리를 위해 부활했다고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주인으로 믿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죄는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내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우리 박정호 장로님 은혜 받았습니까? 좋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큰 은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박정호 장로님에게 그 간이식 수술 이후에 그 간암으로 죽어가던 당신이 살아났는데 당신이 깨달은 거, 제일 크게 깨달은 게 뭐냐, 무엇이 가장 크게 머리에 남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요 죽음 앞에 턱 서보니 그동안 내가 찬양 사역한다고 꽤나 뭐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죄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다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거 있습니까? 내놓을 거 있다고요? 교만입니다. 이 찬양이 기억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히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식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저도요, 박정호 장로님처럼 죽음 앞에 한번 턱 서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가 다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생수로 씻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여러분, 타인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의 죄를 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위대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단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길선주 장로님이 중심이 된 그 기도회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실 그 불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길 장로님이 그 자기가 친구 하나 있었는데 친구가 죽기 직전에 집 문서와 땅 문서를 넘겨주면서 자기 가족을 부탁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그 유산을 다 팔아서 친구 부인에게 다 넘겨주지 않고 나머지 일부를 떼어서 자기가 챙겼어요. 그것을 정교인 앞에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그 교회 회개 운동을 일으켜고 그 회개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성령 충만한 이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성경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교만으로 남을 비판한 자가 되었어요. 그는 오로지 비판과 분노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자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벌,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불평, 불만으로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집이 크면 뭐합니까? 영원한 천국 집이 없는데, 여러분 잘 생기면 뭐합니까? 곧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체인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감옥에는 사형수가 사형실로 마지막 걸음을 옮기면 복도문을 닫기 직전에 교도소장이 실내를 향해 큰 소리로 사형수 입장! 하고 소리치는 관례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니 다들 조용히 하고 예우를 갖추라는 신호죠.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불과 몇 분뿐입니다. 사형실에 도착하면 그곳으로 끝이 납니다. 사형수 입장! 그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으십시오. 오늘 내가 주인으로 산 것이 죽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프랭크 바틀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사울이 회개하고 자신이 죽는 시간을 가지자 주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이 세상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최초의 선교사로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비판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어서 심지어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얘기하는 기쁨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냉소가 아니라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배운 모든 성경 지식이 더 이상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울 한 명 때문에 아시아 전역, 유럽 전역, 온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세를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도 병 귀신을 쫓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이 바위 덩어리 같은 이것보다 더 강팍한 마음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정말 위대한 기적은 내가 주인되어 살던 사람이 내 주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살인자 사울을 장님으로 만들어 성령 충만케 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세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작동이 되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정도의 성령님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지만 내가 충만해요. 그럼 내가 충만히 내려가고 성령님이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지루한 인생이 아니에요. 열정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신나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해야지가 아니에요.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찬양합니다.